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약에 본 복음이란 말이 없는데 왜 여기 복음이란 말을 붙였느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사람이 재미있게 붙인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4천년이 뭐야? 6천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주신 메시지와 계시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 복이라고 해요. 블레싱.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복을 주리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네가 복이라는 얘기예요. 복의 원천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복의 원천이라 말할 때는 복의 근원 강림하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해가 쉬워져요. 하나님이 이제 복이죠. 사람이 무슨 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복의 하나님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그를 통해서 복을 흘러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놀라운 이걸 잘못 해석하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이걸 다른 말 한마디 다른 말로 제가 해석했습니다만 성경이 해석한 거죠. 아브라함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받았죠. 복 받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복의 내용은 복음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도 복의 근원,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예수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복의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보통 사람들은 물질의 복이다. 그리고 명예의 복이다. 권력의 복이다. 자녀를 자손들의 복이다. 이런 것으로 귀착을 시켜서 잘못 해석하는 이런 경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하게 되면 이런 것이 생각나요. 물질 번성하는 거 복이죠. 성경은 복이 아니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일반원청의 복이에요. 명예, 사람이 날이 갈수록 뭐 호랭이는 가족을 남겨 사람 명예를 남긴다는데 명예가 가족마다 개인마다 좋은 이름을 명예를 얻어야죠. 그 명예 복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아니라 얘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권력, 파워를 가지고 말이에요. 나라를 건설하는 것만 새로운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자녀들 잘 되는 거 이거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우리 복하게 되면 그걸 기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그것이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분명한 것을 알지 못하면은 오해를 하게 되고 복이 성경에 나오는 진정한 복의 내용을 놓쳐버립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스피리추얼 블레싱, 신령적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에요. 이것이 요점입니다. 이것을 규정함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아브라함의 복이 물질의 복이었다, 물질만의 복이었다면은 아브라함 예 하나님 잘 따라가지고 물질로 큰 복을 받아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번성하고 막 그랬다. 이것만이라면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은 돈 우상을 섬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사람의 물질의 복도 우리 받아야 돼, 기도해야 돼. 어떤 사람은 복을 다 나눠가지고 뭐 물질의 복, 뭐 물권, 뭐 신권.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런 모든 복을 얘기하지만 특별히 아브라함의 복은 물질의 복만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은 따라오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질의 복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도 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부패에 나서 부자가 되고 뭐가 들어가면 교만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우상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아요. 돌아다녀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돈이 많은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저 캄보디아에 사회가라도 아무 관심이 많겠죠. 그래가지고 무슨 새로 여기 저 뭐 뭐니까 저 채소 같은 거 이런 먹는 거 있잖아요. 채소 물에 내가 사불사불한 거, 예? 숙식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 싸기도 하고 그런데 고급스러운 식당에 누굴 데려가서 날 데려가 보니까 도로래로 쫙 나오는데 보니까 야, 이건 여기에 무슨 여기 어디야? 여기 우리가 자주 가는 여기 뭐 이런데 못지 않더라고요. 이거들 누가 와서 먹겠냐 생각하더니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꽉 찼어요. 막 그냥 그 점심시간에 내는 돈이 12불인가 그래. 그 12불은 큰 돈이거든요. 그걸 서슴없이 애들이 다 데려와가지고 간부사님, 야, 이렇게 부자네, 이 사람들. 점심이 꽉 찼어요, 그냥, 그 자리가. 그래서 난 참, 돈 있는 사람은 돈이 많습니다. 캄보디아가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뭐, 아라권에도 굉장히 돈 있는 사람 굉장히 부자잖아요. 근데 돈이 복이다. 그것만 따라가면, 돈의 목이 메어 따라가면, 그런 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돈신을 섬깁니다. 돈이, 돈에 막 좌우되는 거야. 돈 떨어지면, 사람이 뭐, 울었다가, 돈이 올라가면 막 기분 좋았다가, 뭐, 이렇게 되거든요. 돈 우상. 오늘 한국 교회가 무슨 문제냐? 여러 다른 이구 동성으로 얘기해요. 한국 교회의 문제는 만문이즘이라. 만문이즘이 뭐냐면 돈이란 거예요. 돈 우상. 돈이 좋긴 좋은데 돈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항상 돈은 우리가 각각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다 두고 목을 다 매달면은 이거 돈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돈 우상은 발전이 나가면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번성의 신들이거든요. 자, 이런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복이었는가? 그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니까 돈 우상을 섬기지 않은 증거가 우리 여러 가지, 그거 늘 주의했습니다. 그 증거는 일회천금을 할수 있는 길이 그에게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카에게 그 땅이 그때는 나그네들이니까 땅을 좋은 땅 차지해가지고 기초를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난 선교지를 처음 가서는 난 그냥 공의 말씀 전하고 막 감동되고 뭐 이런 것만 생각했더니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래된 분들 보니 전부 부동산 투기하듯이 말이야. 가가지고 동아리 땅뭐 여기 미리 사가지고 사놓고 말이야. 상가에 몇 헥타르 사놓고 말이야. 그리고 거기 발전하면 그 땅값이 올라가면 집도 사놓고 올라가면은 그돈 빼가지고 또 다시 다른 거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돈을 굴려서 목돈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그래서 나도 그런 것이 전혀 없이는 이게 발전이 할수 못해. 반드시 제자리 걸음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한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요새는 그래 선교도 비즈니스 선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어떤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인데 이분은 선교사로 왔다 가만히 보니까 이 현장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까 생각하다가 또 성경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독자, 개독자가 몰라도 누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비즈니스를 크게 해가지고 집도 세우고 뭐 호텔도 만들고 해가지고 식당에 가보니까 뭐 그냥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서 이저그 선교에 서포트하는 거야. 일꾼들 저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커텀들은 커텀가 있어요. 누가 하느냐 하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오는 미션 팀들 또돈 있는 사람도 아니겠지. 미션 팀들 온 다음에 뭘 가져오니까 미션 팀들 와가지고 거기서 숙식하면서 거기서 돈 받아가지고 많이 받지만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굴리는 거야. 그리고 요새는 비즈니스 선교가 평준 선교사가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날이 갈수록 이게 저 경제가 왔다 갔다 미국에도 그러고 한국에도 그러고 전부 죽는 소리예요, 죽는 소리. 뉴욕에도 뭐 다들 그뭐 들어보면 그 죽는 소리고. 그 제일 만만한 게 선교 저 지원하는 거. 그거 딱 끊어져 버립니다. 그 선교사는 어떻게 밥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현지에서 거기 없으면 완전히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냥 올스탑이지 그냥. 그러다가 뭐 기도 한번 하면 떨어지는 이런 것만 바랄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니까. 지난번에 어디 땅 빌려서 미션 미니스트리 한다고 하니까 그 땅이 나가긴 나왔는데 돈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1년에 그런 하지 말고 아예 그냥 빌리라 그랬어요. 내 정책 빌리는 정책인데 빌리라 하니까 그 빨리난 지역인데 걔가 사역을 잘하거든요. 걔가 한 애들 다 합쳐 한 140명 지금 콘출하는 애인데 그 지역에 한 빨리는 보고만 하는데 굉장히 기폭제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하는데, 땅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그, 원 헥타르 빌려가지고, 카우들, 짐승들이 기르고 이래가지고, 셀프 스포트 하라고. 이제는 못 도와주니까. 그래 하니까 얘가 이제 하다가, 그러니까 뭐, 미천이 있어야지 도와주지. 그, 100불을 이제 내가, 100불, 당, 그, 빌린 데 1년에 열리니까 100불이래, 100불. 그래서 100불이라도 작은, 그때는 이제 어려우니까, 저 어려웠던, 내 지난번에 오기 전이었어요. 그때 뭐 그냥 끌어든 밀대가 내가 쓰고 이럴 때였으니까. 아, 그랬더니, 그때 포사 땅 사느라고 삼천불이 왕창 돼가나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더니만, 마침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저 한국의 큰 교회에 어떤 선교사가 와가지고, 내가 가는데 마중 나갔더니만 돈을 이렇게 또 지어주더라고요. 보니까 백불이야. 그래서 그거 내 개인 쓰라고 하는데 그건 뭐 어떡하겠어. 당장 지금, 당장 필요한데 일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줘버렸어요. 그거 땅 사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이번에 가면 또 이제 뭐 다른 사회가 계속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목이 메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 아니 또 여기서 돈, 우리가 돈에 대한 어떠한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할 때는 참 의미가 없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땅을 그 뭐야, 자기 저걸 할 수 있는데도 조카에게 양보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거 먼저 선택하라고.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 같더라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 같은 이 소돔 고모라 그 땅을 갖다가, 그 심판 받기 전에 그 땅이 그 아름다운데 그 땅을 선택했어요. 조카로지. 아브라함은 양보하잖아요. 이거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받은 복을, 아, 이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고, 이건 엑스트라를 따라오는 거,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구나.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안 내려가잖아요? 참, 이런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고, 바로 그 이상의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후에도 물질을 다스리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돈이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돈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여기 뭐 있다면 와 몰리고 사람 결정을 또 그게 필요하죠 우리들에게. 그런데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뭘 중심에 움직였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이 예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늘 초점을 맞춰서 움직였습니다. 당장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게 되면 얼마나 큰 복의 사람이에요. 진짜 복의 거론이라 말할 수 있죠. 그 후손을 통하여 모든 방면에 복을 받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신령적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그 가위를 통해 왔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라. 이와 같은 은혜를 그가 받은 것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복으로 치우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명예가 복이라면 명예를 위하여 좋은 기회를 명예를 위하여 그가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명예. 그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도 몇 번 있었죠. 318명 부하들을 종들을 거느리고 그 5개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그때 자기 조카가 잡혀갔어요.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 이 구출할 목적에서 자기 밑에 기르던 304명을 데리고 싸워 이겼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겼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사람들은 다 사람들 전리품 다 거드니까 그 5개 연합군이 바짝 망했어요. 그랬더니만 소돔 고모라의 왕이 하는 얘기가 이거 저 뭐야 사람들 돌려주고 다른 거 다 당신 가지라고 당신 전리품 당신 가지라고 당신 수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아브라함 받았나요? 거절했습니다. 참이 대단한 겁니다. 이 거절하기 어렵거든요. 작년에 힘들어 수고 들어갔는데 그래서 나중에 애속을 형제들에게만 그 전리품을 나눠주도록 그 값만 주도록 하고 자기는 안 받았어요. 왜냐 이걸 받으면은 당신들 생각에 내가 아브라함의 그 군사의 협력으로 이걸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했거든요. 이것을 너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유명한 엘리야도 그러잖아요. 문둥이 고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돈 안 받잖아요, 이거. 주는 거. 만약에 받으면은, 네 생각에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엘리사가 뭐 특별한 뭐 재주가 있어 한 것이다 하는 영광이 뺏겨지는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하지 못하겠어요. 이거 보면은 아브라함도 명예 위주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이름 뭐 좀 저가 내 이름이나 내자 이런 위주로 살면 실패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복이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의 엑스트라 따라오는 복이에요. 이 복으로 사람은 실패합니다. 유명한 여러분 헤롯 왕가의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가는 정말 못된 집안인데 저주받은 집안이죠. 그 가운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헤롯 왕이 그 사람들 많이 모인 가운데 갈릴리 지역에 가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아, 멋있는 허스키 보이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멋있게 연설하니까 사람이 다들 아첨하는 사람 많거든. 아첨을 사살해가지고 그 사람 노베가 결국엔 자기 욕심 차릴 사람들이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사살 아첨해가지고. 아, 왕의 목소리가 뭐 같다 그랬어요? 신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소리 같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 내가 신이 좀 됐나.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적을 요 부추기는 욕을 갖다가 이기지 못해가지고, 아, 내가 이 정도 돼서 이 정도 됐는데, 신의 소리지, 아함. 그런데 성경 뭐라 그럽니까? 즉시 하나님이 속에 흉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몸속에 있는지 뭐지 모르지. 어떤 벌레는 뭐 머리까지 들어간다는데, 어떤 벌레 하나님 급파했는지 모르지만, 이 벌레가 먹어서 그 중량 기간을 거세가지고 먹어 죽었어요. 그 저 헤롯이. 교만해 죽었습니다. 자존심 위에 사는 사람, 자존심 위에서 내가 목숨 바치고 사는 사람은 실패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따라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다 물리쳐요, 하나님이. 이래서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자존심의 복이냐, 명예의 주의였느냐, 아니었어요. 명예가 따라오는 거야. 명예의 목 내달려서 실패합니다. 그래, 언제나 명예는 우리의 속에 뭐가 있냐면, 우리의 속에 있는 그, 저, 육과 같은 것인데, 사람 다 있어요. 자존심. 자존심 건드리면 사람이 그저 칼부림 납니다. 아무리 저게 자존심은 건들지 말아야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개성은 존중해야 돼. 그렇지만, 자기의 부패성,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것은 실패합니다. 제가 늘 페이스북을 하면서 학생들과 접촉할 때, 가만히 보면, 뭐, 미국이나 한국이 똑같더라고 보니까. 저 캄보디아. 사람들의 자존심은 대단해요. 거기도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하게 되면 무섭습니다. 칼부림 나요. 그래서 이 자존심이 다른 말로 뭘 표현되냐면, 난 모르겠어요. 저 생일 해피 버스데이. 또 요것을 다 이용하잖아요. 그거 나도 이제 받고 그래요. 선물도 받고 그러는데, 아,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 자존심, 자기 저 해피 버스데이에 누가 축하해 달라고 그러고, 일부러 그러고, 그래, 야, 이거 참 대단하구나.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다, 왜냐면 자기 프라이드를 지켜나가기 위한 바로 성경과 빗나간 이런, 이러한 그릇된 자존심인 것을, 이러한, 원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아브라함의 복은 그 뭐냐? 자손의 복이었느냐? 아브라함이 자손의 복 받았죠.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이 늘 추구한 게 자손의 복을 추구한 거죠. 하나님이 여기 복이 되리라 할 때 그 복은 자손의 복을 물론 포함하지만 그것이 메인이야. 메인이 아니었어요. 그래, 우리가 저 예수 믿으면서 이것을 분명히 됩니다. 그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하나님이 원한다면 자기 가족, 자기 자식이라도 다 바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애쓰게 낳은 25년 걸려 낳은 아들을 갖다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전에 가잖아요? 재단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 그때 한 17살쯤, 13살인가 그래 됐는데 이삭이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삭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묶어가지고 그냥 펌 잡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묶어서 칼을 가지고 심장을 찌르려고 그랬어요. 짐승처럼. 그럴 적에 하나님께 아브라함,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 그만하라고. 내가 이제 알았노라. 내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걸 알았노라고. 이거 보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명예주의, 자기 가족주의를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주의가 번성한 민족주의를 나간 민족주의. 요사이 중공의 저 뭐야 어떤 분이 칼럼에 그런 얘기했더라. 중국이 지금 진짜 미국의 적은 중국이라고. 그래서 뭔가 봤더니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나치 독일처럼 그렇게 흘러 우려가 있더라. 나치 독일처럼. 왜냐하면 돈 있죠. 그건 돈이 대단합니다. 중국이 옛날 중국 아니에요. 선교들이 가가지고 지금 뭐 돈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뭐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많이 철수합니다. 지금. 또 실제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개월마다 나와서 비자 받아 들어가야 되니 그 돈만 계산해. 돈 없는 사람 못해요. 이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거기는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저 다른 동남아시아권 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아예 캐시가 있으니까 와가지고 땅을 그 사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국도 이제 미국에 대한 어떠한 전략도 그런 전략이지. 사람들이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자, 어쨌든 뭐, 이분들이 왜 그러냐. 민족주의로 지금 민족주의로 나가고 있다는 거야. 우리 그래, 공산당이라도 우리 중국 공산당은 다르다는 거야. 뭐, 이와 같은 이런 흐름이 흘러가는데 자기 가족 위주의 인생을 살아나가면 그 복을 진짜 아닙니다. 나중에는 마귀주의가 돼버려. 이게 나중에 바벨탑이 돼버려. 바벨탑. 니므로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아브라함은 이런 복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진정한 복은 무엇이었느냐? 아까도 말한 한마디로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할 때 복은 그 복은 무엇이었느냐? 물론 그리스도로 대입해도 괜찮아요. 그럼 네가 그리스도가 됐냐? 그런 말은 아니죠. 이거 상징으로 이야기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벌써 복음을 받았어요. 진짜 복을 받았어요.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이 없습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사는 거죠. 예? 예수 믿어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은혜 받기 전에 복음을 받은 사람이거든. 그래 복음을 받았다 안다면은 이미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 복음에 목을 매던 사람입니다. 삶을 살더라도 복음 받은 다음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난 거야. 이게 성령의 가르침이고 성령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받은 아브라함이 여기 보니까 그 자신이 복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한번 보세요. 3절 보면은 한번 12장 3절 다 읽어보세요. 1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자, 이 말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복이 기준이라 아브라함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복과 화가 임하는 거야. 이걸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거기 망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복과 저주가 임하는 거야.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프라이드가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딱 중심이 둔 거야. 이 세상이 왜 건재하느냐?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바로 아브라함이 결정의 모든 복화를 결정하는 원리가 되게 하신 이것을 보면 놀랍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이것이 복을 받았느냐? 항상 이스라엘 정치적으로 복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 안을 포기하게 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때립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문을 닫아보니까 그 농경 사이에서 비 오지 않으면 꼼짝이 굶어 죽죠. 깐부기 무슨 뭐죠? 황충이 뭐 이렇게 메뚜기 재앙 보내가지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을 은혜를 주시지만 거기에 매이지 않도록 했어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와의 경외하는 관계에 그런 마음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보니까 하나님 말 안 들을 때 즉시 때리잖아요. 그 다음에 말 회개하면 또 돌이키면 또 은혜를 주시고 이런 관계로 되어오다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하시는 걸로 아브라함의 법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복은 복음이라고 말씀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복의 복음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이라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의 죄산 받은 구속을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구속을 우리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엔조해야 되거든. 그렇죠? 아무리 쌓아놓은 뭐하게 이걸 내 것으로 삶 속에 누리는 삶. 그것을 갈라디아 3장 14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 읽어보세요. 갈라디아 3장 14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찾으셨어요. 시작. 이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갈라디아 3장 14절 아니에요? 맞죠? 예? 여기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복을 해석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와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만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 저 이스라엘 민족이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 받고 왕성하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놓을 끝날 텐데 그러잖아요. 본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온 이방인 누구든지 간에 죄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의 복을 가리켜요. 그러나 구원의 복은 뭐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랍니다. 성령이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의 구원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난 것을 즐거워하고 그 일에 초점을 맞추어 사는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새해를 살아갈 때 이걸 붙들고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명령 딱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 왔다 그래. 다 친족 다 버리고 내 저 친족 떠나라 그랬잖아요. 다 건져버리고 그냥 저 주님 말씀 순종해 나가더라. 새해를 살아갈 때에 이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에 장래가 있고 참 열매가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문제는 늘 있습니다. 어디냐? 우리가 여기서도 참 이 복을 우리가 따라하게 되면 그 은혜를 누리고 거기서도 저기서도 복을 그 복음을 따라하면 그 은혜를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인데 여러분의 삶도 금년 한 해에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복의 사람들로 쓰임받은 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처음의 복음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또 예수를 믿어서 선명하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복을 받을 때에 그 복의 내용도 정확히 알아서 알고 물질에 치우치거나 명예에 치우치거나 자기 가족주의로 치우치거나 민족주의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끝까지 섬긴 것을 보았사오니 이 놀라운 복을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그 귀한 동일한 복을 받은 자들로서 새해를 항해할 수 있도록 귀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 복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사나 죽으나 주님 위하여 살아나가는 죄를 되도록 금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항해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쓰임받는 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면서 성찬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성례는 이미 우리가 아는데 두 가지죠. 뭘 많이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성경대로 해나가요. 성경대로 하니까 하려고 하니까 상황에 맞춰야 하니까 고민이 많은 거예요. 캄보디아의 그 불교권에도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이 많은 거죠. 그냥 어디는 뭐 성찬할 때 뭐 애들도 다 참석하니까 애들 그 자기 애한테도 그냥 막 집에 넣어주고 막 그래요. 전도하는 성교적 차원에서 뭐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대로 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제가 저 북조선 쪽에 이렇게 저 관련돼 가지고 사역을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도 지하교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하교인이 사역할 때 이게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돼요. 전부 가서 사역할 때 성찬할 때 그 조건이 뭐 이와 같이 안 찬 이런 뭐 음악 그 반주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말해가지고 그냥 나누는 거니까 또 주님의 명령 따라 순종해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고 그냥 말씀을 따른 권징 잘못됐을 때는 저 전정하잖아요. 그 나무 잘못해 잘라버리는 것처럼 이런 그 디스플린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냥 뭐 흔히 좋은 대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개혁교회 언제 세 가지 표지가 첫째 신실한 말씀 선포예요. 말씀을 잘 증거하고 거짓 교훈이나 이단 이렇게 증거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맛이 간 겁니다. 맛이 간 정도가 아니고 이미 망하는 거예요. 요새는 아주 한국에도 이상해서 이거 신단 그 몰랐는데 신천지라는 이상한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그건 뭐 얘기를 들어봐도 별거 저 내용도 누구라 다 이해하면 바보같이 따라갈 필요가 없는데도 뭐 사람들이 합동 결혼식 해가지고 뭐 무슨 광화문 광장을 빌려가지고 몇천 명씩 합동 결혼식 하고 말이에요. 우리 교주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이상한 이단들이 물력을 가지고 돈 가지고 작용합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막 건물을 사버리고 막 이러니까 그 어떤 교회는 건물이 뺏겨, 뭐, 돈으로 빨리 팔아야 되니까, 아니, 뱅크럽 당하니까, 파는 거예요, 사인해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왜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아갈 때,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거, 늘 신경 써요. 우리 분회장님, 우리가 부여하지만, 우리 장로님의 말씀을, 또 영어를 잘하시니까, 이렇게 바이링 걸 하시고, 좀 들어보니까, 제가 듣지 않아서도 이렇게 하시는 걸 입에 들어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말씀으로 딱 써가지고 어느 목사 못지않게 말씀을 그 안심이 돼요. 안심이 내 마음에 첫째는. 그 우리가 이런 과도기를 지나면서 이걸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의 권징하는 문제는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권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을 방식을 따라 나가되 언제나 교회에 잘못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권징을 잘못된 걸 지적할 때도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죠. 예? 성경이 악이라 하면 악이야. 성경이 선이면 선이에요. 성이 따라가야 돼요. 그 성경이 모든 게 중심이야, 기독교에. 그런데 다른 캐톨릭이나 이런 때는 중심이 성경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든 어떤 뭐가 있어요. 그것은 전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그 따라가면 실패해야 돼요. 완전히 그건 좀 망하는 일이 셋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야 될 것이 성찬입니다. 그래 우리가 많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친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성찬. 성찬은 뭐예요? 세례와 세례식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그다음에 성 커뮤니온 로즈 서퍼에 참석하는 거예요. 로즈 서퍼는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는 말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 기념이란 건 기억하는 거죠. 예?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게 되면 뭐예요? 사람이 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마음에 잔잔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마음속에 그런 확신. 옛날 그 초대교회의 그 시판교회 로마 교회의 그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말이에요. 서로가 어떨지 잘 모르니까 물고기 모양으로 피쉬 모양 그려가지고 아, 이 사람 믿는 사람이 그렇게 알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인 가운데서도 이들이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서 주일마다 그건 주일마다 모여가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애찬을 나눴대요. 애찬이 어떤 사람은 성찬이나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떡을 벨로시 나눴다 하기도 하는데 성찬이면 성찬. 성찬을 존중해.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활동과 어디 가더라도 내가 예수의 죽음 위에 사는, 예수의 죽음이 없이는 내가 못 사는 거야. 예수의 죽음을 제껴놓고 내 잘난 모자로 산다.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과 관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복 관계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복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 나중에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 영생가지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의 죽음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중에 돌아가셨는데. 믿으시면 아멘? 예, 이를 믿고 나가야 돼. 이걸 가르쳐야 돼. 이것을 늘 교회 가르치고 그걸 시행해야 됩니다. 금년 한 해 어떻게 살아나가냐? 예수의 죽음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기념한다는 것은, 그럼 예수님 십자가만 달랑 기념하느냐? 목걸이 뭐,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기념하느냐? 그것도 기념이 되겠지. 그 더 중요한 우리 마음의 깊이 예수님, 깊이 연합이 돼 있어요. 유나이티드 돼 있어야 돼.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나 같은 죄인 지옥밖에 못 가는데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네. 2000년 전에 단번에 돌아가실 때 나를 위해 돌아가셨네. 나 때문에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네. 얼마나 감사해요. 예? 이런 감사하지 않더라도 정의를 차려야지.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부활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라. 성경에 그런 얘기 있어요? 성경에 직접 얘기한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죠? 그 다음에 부활절 지키라.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전통적으로 지켜던 걸 근거로 해서 지키는 건데 예수님이 직접 명령한 죽음밖에 없어, 죽음밖에. 그럼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죽음과 예수의 부활과 우리 성령 강림은 가장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죽음은 가짜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부활이 없는 죽음은 가짜죠. 부활한 것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진짜 완전히 돌아가신 것은 부활을 겨냥한 거예요, 부활. 그래서 이것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죽어도 산 사람이, 죽어도 산 사람. 제가 몸이 이런 사람인데 내가 간혹 이거 내가 생각하거든요. 약식이 될 때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다 죽었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여기 있다가 예수님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 참교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람은 쫄짱부가 아니에요. 안 돼도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역을 할 때 늘 그런 생각하는데 또 내 사역이 늘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그런지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에 늘 마음에 초점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내가 400명 좀 이렇게 다루면서도 우리 애들 다루면서도 말이야. 전부 다 뭐 정학당하고 공부도 못하고 집도 가난하고 뭐 이런 사람 오면 하다가 이렇게 길러가요. 나중에 좀 이렇게 성숙하게 되고. 네, 그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 안 되거든. 부활의 영,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겁을 붙들고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 예수님 죽은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 다음에 또 뭐가 왔어요? 50일 전에 성령이 왜 성령? 성령이 왜 오셨어요? 창조하실 때도 성령이 역사했거든. 여호와의 시 수면에 운행하시고 붙드신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그 생명을 신자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파급시켜줘야 되잖아. 그 이름 위에 성령이 오신 거야. 그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의 성령의 성령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성령. 이건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전에 참여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라는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임하여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나가 다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잠깐 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이 성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기념하러 나의 죽음을 오는 그날까지 기념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의 죽음의 근거를 두고 예수의 부활과 예수 성령의 역사의 근거를 두고 이 땅에 살아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